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또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차곡차곡 새기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핀오프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경제 분야에서 가장 먼저 사용됐고 군사, 종교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 스핀오프라는 말이 뭐 파급효과, 부산물, 뭐 파생적인 뭐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대중문화 분야에서 사용이 되면요, 라디오, TV, 연극, 영화 등에서 이전에 나왔던 작품의 등장인물이나 또 사건이나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또 다른 스타일, 또 다른 스타일의 소설, 프로그램, 드라마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저건 그 몇 년 전에 TV에서 방영됐던 드라마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응답하라 1988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입니다. 둘 다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근데 저기 있는 두 개의 드라마는 사실 그 전에 응답하라 1997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응답하라 1997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응답하라 1994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답하라 1988이 나왔는데,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제 이전 세대, 이전 세대의 삶의 모습이라는 한 가지 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각각 다른 내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저런 스타일의 드라마를 가리켜서 조금 전에 소개한 스핀오프 드라마 이렇게 부르는데요. 설교 서두에 이런 식으로 스핀오프 드라마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오늘 설교가 지난주일 설교와 스핀오프 드라마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주일 설교의 핵심, 한 영혼의 소중함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이게 지난주일 설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오늘 설교는요, 저기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을 찾는 것, 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일 설교와 비교해 볼 때 본문도 다르고요, 뭐 배경도 다르고요, 당연히 등장인물도 다릅니다. 그러나 지난주일 설교와 오늘 설교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요것으로 지난주일 설교와 오늘 설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인 이 한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일 본문하고 오늘 본문은 둘 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난주일 본문과 오늘 본문의 차이점은 다른 거, 일단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주일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의 경우, 여러분 한번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죠. 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엔 아직도 한 사람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18장에는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찾지 못했어요. 아직. 이게 기본적인 상황이 찾았다, 찾지 못했다, 다른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상황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누구냐라는 것,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냐라는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설교 한번 잘 떠올리시기 바래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 누구였습니까? 예, 그냥 양이 아니죠. 원래부터 안 믿었던지 중간에 믿음을 버렸던지 좌우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찾는 것일까요? 자, 저기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보셔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다음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온 이 용서하겠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는 분이, 그 다음 용서를 받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냥 무조건 무작위로 눈 감고 아무나 콕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정말로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특히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스라엘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본문 2절 이하에 쫙 나와 있습니다.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파기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4절, 이 무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 말씀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7절,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7절과 8절, 장기의 집에 모이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이것은 육체적인 간음죄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이 누구냐? 저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러한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거짓 맹세, 하나님 말씀 저버림, 우상 숭배, 간음 등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든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바로 내가 그런 죄를 범한 것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요, 신앙의 잣대가 아니라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든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기면서 회개한다는 거 상식적으로 볼 때 안 맞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하고 죄를 안 지은 사람 중에서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뭐하러 회개합니까? 물론 털어서 먼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죄를 전혀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죄를 전혀 안 지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든 죄를 마치 자신이 범한 것처럼 자신이 죄인 것처럼 여기면서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요만큼도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 간이 끊어질 정도 간절하게 간이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아, 내가 우상 숭배를 범했나? 내가 간음 범했나? 나는 죄를 안 범했어.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거는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의 몫이고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건 말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가진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소서. 정말로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에이그 뭐 한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까? 한 사람이 회개한 건 그건 그냥 한 사람이 회개한 것뿐이에요. 한 사람이 회개해봤자 죄를 지은 사람 똑같이 죄를 짓고요. 한 사람이 회개해봤자 이 세상 돌아가는 꼴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회개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고작 한 사람이 무슨 영향을 끼친단 말인가? 안 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제2차 세계대전 주범 중 하나인 히틀러입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독일 나치의 독재자 히틀러. 독일의 고백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저 히틀러를 가리켜서 악마와 손을 잡은 지옥의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정말 20세기 최악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저 히틀러가요 1923년 독일에서 치러진 나치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단 한 표차로 당선을 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잡아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딱 한 표 차이 때문에. 불과 한 표 차이로 히틀러란 시대의 광인이 탄생을 했고 히틀러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엄청난 광풍이 닥쳐왔어요. 딱 한 표가 단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기 있는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닙니다. 1776년 미국에선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공식어로 채택했습니다. 그때 그 한 표가 아니었으면 예,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 대학생들 머리 쥐어싸매고 예, 영어 공부하느라고 막 그냥 머리 싸매는 게 아니라 독일어 공부하느라고 머리 싸맸을 거예요. 1875년에는 단 한 표 차이로 프랑스가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한 표 아니었으면 지금도 프랑스는 왕이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 소개한 예 중에서 히틀러의 경우는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끼친 아주 대단히 부정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뭐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 예입니다. 아무튼 딱 한 표, 단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고작 한 사람이 무슨 영향을 끼친단 말인가? 한 사람이 뭐 회개한다고 어떻게 된단 말인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불과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것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 설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분은 최춘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은 그냥 뭐 최춘선 할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만 뭐 엄연히 저분은 개신교 목사님이셔요. 5년 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잠깐 소개했었는데 예전에 그 KBS 인간극장이라는 프로에서 맨발의 성자 이런 제목으로 저 최춘선 목사님에 관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저분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 좋은 의미, 긍정적인 차원에서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최춘선 목사님을 맨발의 성자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 표현 그대로 저렇게 맨발로 다녔기 때문입니다.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추워도 영하 십몇 도 강추위 속에서도 무려 30년 동안 저렇게 맨발로 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 그날까지 맨발로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엔 야 정신이 살짝 온전치 못한 노인이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혹은 야, 무지하게 괴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저 최춘선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입니다. 또 1970년대 그 당시에 자가용 5대를 소유할 정도로 대단한 재력가였어요. 일본 동경 와세다 대학 유학파로서 5개국어에 능통합니다. 등등 정말로 대단한 분.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분이 30년 동안 맨발로 다닌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저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저분의 간절한 회개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악, 허물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 이 땅 고쳐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이와 같은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잊지 않으려고,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계속해서 실천하려고 그래서 저렇게 맨발로 다닌 것입니다. 정말로 저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찾고 계신 그 한 사람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저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 저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